여러분, 거울을 딱 들여다볼 때 말이죠.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선량한 자기 모습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기괴한 괴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그쵸. 오늘 우리의 이 심층탐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소름돋는 바로 그 영적 자기 직면의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존 오스월트 박사의 이사야서 63장부터 66장까지의 강해입니다.
네, 이사야서의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부분이죠.
맞아요. 이게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문서인데도 이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막 뽐내는 도덕적 우월감이나 자신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방어 기제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게다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논리적 마침표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학까지 담겨 있는 아주 놀라운 텍스트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사야서의 이 마지막 챕터들이 고대 문학의 아주 독특한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그 해부의 중심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계단식 구조, 전문 용어로는 교차 대칭 구조라는 문학적 설계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교차 대칭 구조요? 아, 그 고대인들이 텍스트를 쓸 때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던 그 방식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고대 작가들에게는 오늘날처럼 중요한 부분에 볼드체를 치거나 뭐 형광펜을 그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아, 키보드로 강조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문학적인 건축물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주제를 말하고 B를 말하고 C를 말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B와 A를 반복하는 식이죠.
오, 양쪽 끝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중앙에 짝이 없이 홀로 딱 서 있는 꼭대기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독자의 모든 시선이 바로 그 중앙에 꽂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약간 시선을 모으는 블랙홀 같은 거네요.
맞아요. 오스월트 박사는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바로 이 정교한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자체가 화살표처럼 하나의 거대한 목적지를 향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사다리의 꼭대기, 이사야가 텍스트의 중심에 박아넣고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뭔가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요. 전 세계가 신을 예배하도록 돕는 중재자, 즉 완전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아,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사야서의 앞부분인 40장에서 55장까지가 어떻게 우리가 아무 자격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를 다뤘다면 이 마지막 섹션은 훨씬 더 무거운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로 의로운 성품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질문인데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인군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능력이 전혀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현실만 반복해서 증명할 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사야 63장에 나오는 이 구원자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평화롭고 따뜻한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더라고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나타나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적들을 자비 없이 짓밟는 거룩한 전사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전사라, 마치 복수극을 다룬 현대 액션 영화 주인공 같네요.
그렇죠. 이 전사는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걸어나옵니다. 여기서 에돔이라는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잠깐만요. 에돔이라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적 적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글을 썼을 포로교환 시기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미 지도상에서 거의 사라진 성태 아니었나요?
오, 역사적인 패트를 아주 정확히 짚어내셨네요. 맞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고 나바테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실존하지도 않는 국가를 처부수겠다는 물리적인 전쟁 선포는 아닐 텐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실존하는 거대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에돔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고도의 문학적이고 신학적인 메타포로 쓰인 겁니다.
아, 비유적인 표현이군요.
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상징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럼 오스월트 박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오스월트 박사는 이사야가 이 에돔을 특정 민족이 아니라 인간의 죄 그 자체, 나아가서 신의 의도를 가로막는 우주적인 반역 세력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장치로 사용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투성이 전사는 단순히 주변 강대국 영토를 뺏으러 가는 민족 영웅이 아니라 인간의 뼛속 깊이 스며든 죄악 그 자체와 우주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포도주 틀을 밟듯이 적들을 짓밟고 분쇄했다면 이 전사의 겉옷에 붉게 물들어 있는 그 피는 도대체 누구의 피입니까?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처참하게 짓밟힌 적들의 피여야 상식에 맞겠죠.
그렇죠. 당연히 내가 무찌른 적에 피가 묻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상식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곳에 오스월트 강에 가장 예리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지는데요?
그 피는 무찔러진 적들의 피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전사 자신의 피입니다.
와, 잠깐만요. 적들을 공격하고 죄악을 부수는데 왜 자기 자신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이 구원자는 적들의 죄, 더 정확히 말하면 반역하고 실패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스스로 온 몸에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심판을 자신이 대신 받았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죄의 권력을 파괴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찢어발기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정말 압도적인 이미지네요.
우리는 기독교 신학에서 십자가 사건을 떠올릴 때 보통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묵히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거든요.
보통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아주 수동적이고 조용히 희생하고 용서하는 평화의 상징어로요.
그런데 오스월트 박사는 그것만으로는 십자가의 진실을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절반밖에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데요?
이 구원자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폭력적인 죄의 권력을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박살내는 거룩한 전사라는 겁니다.
아, 고난받는 종이면서 동시에 무자비한 심판자라는 거군요.
네. 구원자의 붉게 물든 옷은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정체성이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사건 속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폭발시키는 장치인 거죠.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구원자가 죄의 권력을 파괴하기 위해 자기 피를 쏟으며 이토록 처절한 전전을 치러냈다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영적 현실은 극적으로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현실은 여전히 참담한 진흙탕입니다.
인간들은 참 변하지 않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속되는 영적 실패를 마주했을 때 아주 기가 막히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남탓을 시작하는 거군요.
네. 63장 7절을 보면 그 방어 기제의 첫 단계가 아주 교묘하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먼저 신의 헤세드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회상해요.
헤세드. 이거 구약 성경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핵심 단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사랑이나 자비 정도로 번역하고 넘어가기엔 그 의미가 훨씬 무겁고 끈질기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냥 따뜻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맹렬한 충성심을 뜻합니다.
맹렬한 충성심이요. 비즈니스로 치면 어떤 느낌인가요?
비즈니스 계약으로 치자면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완전히 위반하고 파산 상태에 빠져서 도망을 쳤는데도 상대방이 절대 계약을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가며 끝까지 멱살을 잡고 책임을 지는 끈질긴 의지에 가깝죠.
와, 엄청난 거네요. 사람들은 그럼 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신이 과거에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헤세드를 베푸셨는가 이러면서 아주 겸손한 척 찬양을 한다는 거군요.
네, 겉보기엔 완벽한 모범답안이죠. 시작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심은 뒤에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15절과 17절로 넘어가면 이 거룩한 찬양은 아주 기괴한 불평으로 돌변합니다.
어떻게 바뀌는데요? 그들은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자신들이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가자 그 완악해진 책임을 신에게 정면으로 돌려버려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어질 때까지 왜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거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나를 안 말렸냐고 화를 내는 거네요?
심지어 신이 과거에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 이제 신은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당장 이 시궁창에서 구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세상에, 이 책임 전가의 뻔뻔함이 우주를 뚫고 나가는 수준이네요. 제가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낙제점을 받고는 교무실로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막 타지는 꼴이잖아요.
어떻게 따지시겠어요?
선생님, 왜 어젯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저를 강제로 의자에 묶어놓고 밤새워 공부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시험을 망친 건 저를 방치한 선생님 책임입니다. 딱 이거 아닙니까?
아,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근데 비유하자면 그 낙제한 학생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더 심각했다고요?
네. 그들은 단순히 선생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 입학원서를 냈으니 당신은 무조건 내 성적표에 F를 A로 고쳐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거의 혓딱이네요.
이게 바로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것의 개념을 얼마나 끔찍하게 오해하고 변질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선택이라는 걸 거룩한 삶을 위한 순종의 부르심이 아니라 무슨 자신들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특권층의 VIP 멤버십 카드나 만능 보험증권처럼 여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추악한 죄성이나 이기심은 단 1%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저 신이 동화 속 마법사처럼 요술지팡이를 휘두르며 나타나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거에 해결해주고 다시 배부른 풍요를 내려주기만을 바랐던 겁니다.
진짜 인간 본성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오스월트 박사는 여기서 우리의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던 기도는 진정으로 자신들의 변화를 원했던 통회의 기도였는가? 아니면 단지 실패로 인한 고통스러운 결과만을 피하고 싶었던 얄팍한 핑계에 불과했는가?
고통스러운 결과만 피하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변명하다니. 참. 하지만 신은 그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네, 절대 안 넘어가시죠. 65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은 그들의 거칠에 뿌린 종교적 퍼포먼스를 아주 처참하게 발가벗겨버립니다.
속 시원하네요. 뭐라고 하시나요?
신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렸지만 너희는 단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찾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십니다.
뼈를 때리시네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 즉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65장 5절을 보면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떨어져라.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와, 내 옷깃에 스치지 마라. 난 너희 같은 평민들과는 영적인 급이 다르다. 이건데 이 정도면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지독한 나르시시즘의 끝판왕 아닙니까?
바로 그거죠. 그 이기적인 나르시시즘이 신의 분노를 격발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신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상상이 되네요.
신은 이런 자기 과시적인 거룩함, 타인을 깔아뭉개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종교 행위를 가리켜서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악취라는 거군요.
네. 이어서 오스월트 박사는 66장 3절에 등장하는 이사야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비유를 끄집어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체 어떤 비유를 던진 겁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정해진 규율에 따라 흠없는 소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 것을요.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네, 살인이요?
양을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곡식과 바치는 것은 돼지의 피를 제단에 흩뿌리는 것과 정확히 똑같다고 선언해버리시죠.
와, 잠깐만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거나 개의 목을 꺾어 바친다는 건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가장 극악무도하고 끔찍한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겉보기에 완벽하게 율법의 규칙을 다 지켜서 바치는 그 흠없는 제사가 신의 눈에는 그 끔찍한 신성 모독과 소수점 하나까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뜻인가요?
네.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동기 때문입니다.
동기요?
아무리 겉보기에 완벽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흠없는 제물을 바친다 해도 그 행동의 중심에 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도덕적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욕망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위선이라는 통렬한 지적이죠.
아, 이 대목에서 저는 현대사회의 벌추시그널링, 즉 자기 과시적 선행이 강렬하게 오버랩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보면 자신이 환경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얼마나 깨어있는지 치열하게 포스팅하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네, 정말 많이 볼 수 있죠.
물론 그들이 하는 분리수거나 기부도 행동 자체는 선하죠. 하지만 그 모든 포스팅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군가를 실제로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결점이고 깨어있는 사람이야. 너희 같은 무지몽매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이걸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그 화려한 해시태그와 선행의 인증샷들이 전부 신의 코를 찌르는 돼지 피냄새와 같다는 거군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완벽함이 내면의 타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예리하게 핵심을 찌른 적용이네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은 신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못 박습니다.
그대 뭔가요?
웅장한 대리석 성전의 건축물도 살찐 소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에 떠는 자, 즉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뼈저리게 자각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만을 신은 주목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아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 꿈틀대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거룩함은 그저 역겨운 악취일 뿐이군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거룩함이라는 게 얼마나 순식간에 자기 과시로 썩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지독한 한계를 뼈저리게 확인하게 되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공의도, 진짜 거룩함도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과 희망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 꽉 막힌 절망의 끝에서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례적이고 독보적인 개념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던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주제인가요?
네, 65장 17절의 위대한 선언,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요?
구역 성경의 전반적인 신학적 기조는 사실 철저하게 현세적이거든요.
맞아요. 주로 이 땅에서 복받는 얘기가 많잖아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들어 복을 받고 어기면 가뭄이 들고 적국이 쳐들어와 저주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그게 바뀐다는 건가요?
네. 이 마지막 비전에서는 갑자기 시야가 현세를 뚫고 나가서 물리적인 창조 세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는 영원한 삶과 우주적 갱신이 등장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지점에서 이런 도발적인 의문이 하나 들지 않으십니까? 왜 굳이 천국이 필요했을까? 그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그 즉시 벌을 내리는 완벽한 시스템만 꼼꼼하게 갖춰지면 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스펙터클한 우주적 재건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정확히 그 금액만큼의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작동한다면 천국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네, 굳이 다른 세상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 세계의 끔찍한 불합리함을 정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현실은 자판기처럼 안 돌아가니까요.
현실에서는 신의 뜻대로 혹은 양심에 따라 의롭게 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과 핍박 속에 고통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반면에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온갖 이기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일이 뉴스에 차고 넘치잖아요.
맞습니다. 선하게 살면 호구 잡히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게 현실 자본주의의 법칙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진짜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만약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80년, 90년의 현세가 존재의 끝이라면 인간은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글쎄요. 착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개처럼 살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인데 무슨 놈의 거룩함이냐. 이런 깊고 어두운 허무주의에 완전히 잡아먹힐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나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도피용 마취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신이 언젠가 의로움에는 반드시 축복을, 악함에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자신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해내실 것이라는 철회할 수 없는 논리적 보증수표입니다.
아, 천국이 그저 죽어서 가는 구름이 푹신한 곳이 아니라 신이 신으로서 자신의 정의와 성품을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최종적인 법정이자 궁극의 무대라는 뜻이군요.
네, 이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서는 신의 공의가 100% 온전하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생명을 항로병사를 뛰어넘는 완벽하게 새로운 차원의 창조물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궁극적인 보상과 심판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당장 선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허무지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버티낼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천국은 현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현실을 끝까지 살아내게 만드는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천국이 현실의 허무주의를 부수는 논리적 필연성이라니 정말 머리를 쾅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63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거대한 영적 엑스레이 판독이 끝났는데요. 이사야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66장의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66전은 이 책의 첫 번째 장인 1장과 거울처럼 마주보면서 심판과 희망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을 이루는군요.
네. 하지만 결론부에 다다라서는 당시 유대인 독자들의 뇌구조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는 파격적인 비전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선언인가요? 유대인들의 혈통에 대한 집착을 생각하면 또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이 이방인들을 불러모아 신의 영광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잠깐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특정 가문과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율법을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건 당시 유대사회로서는 돌맞아 죽을 뻔한 끔찍한 신성모독 수준의 발언 아닙니까?
혈통과 민족주의라는 낡은 울타리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혁명적인 선언이죠.
진짜 파격적이네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독점적인 종교적 특권과 우월감은 여기서 산산조각납니다. 이제 영적인 겸손과 순종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새로운 우주적 백성이 재편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개인의 선택으로 귀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사야서라는 거대한 대장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됩니다.
낡은 혈통이나 특권의식을 버리고 영원한 새하늘의 백성으로 겸손하게 함께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기과시에 빠져 있다가 반역한 자들의 시체와 함께 멸망할 것인가, 이 선명하고도 두려운 두 갈래 길만이 남는 거군요.
네, 아주 엄중한 선택의 기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선택받았으니 이 정도면 훌륭해 라며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거부하고 거칠애로 남을 깔아뭉갰던 영적 교만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현대판 우상이나 신의 코를 찌르는 악취나는 거룩함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혹시 타인에게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흠결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완벽주의적 습관들은 없습니까?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나는 그 은밀하고 짜릿한 우월감이 사실은 여러분이 더 성숙하고 진실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 단단한 장벽은 아닐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 볼 문제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행동 중에서 스스로 가장 착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서늘한 거울 앞에 서서 한 번쯤 끈질기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상만 예쁜 밴드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그 불편하지만 필수적인 진단의 과정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깊고 불편한 탐구에 끝까지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울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